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잘 지나게 하시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가지 일로 분도복잡한 가운데서 그렇게도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오세요. 자, 오늘 24장 들어갑시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되어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24장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변사 더둘로, 이름도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있고요. 또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둘로와 바울이 그 대결하는 장면의 이야기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을 두고 이 네 사람을 좀 살펴봅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뭐 1절에만 나오고 그냥 끝나죠. 그럼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몇 명 있죠? 다들 유명해요. 누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말할 때 그 아나니아 뭘로 유명하죠? 집 팔아가지고 상당수를 헌금을 하고도 그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린 참 비극의 사나이, 비극의 부부, 그 아나니아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9장에
예, 예.
아나니아가 바울을 도와주는.
예, 도와주는 거는 맞는데 그 아나니아의 역할이 아주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뜨게 해준 사람이다,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안 해줬으면 바울이 더 기고만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서 눈을 뜨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아나니아보다가 아이들 말로 더 높은 사람도 수북이 있는데요. 큰소리 치려고 그러다가도 바울은 아나니아만 보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머리가 수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됐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쯤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어른입니다. 어른들은요, 너무 자잔한 일 관여하지 말고 이렇게 점잖게 뒤에 좀 앉아가지고 자리 지켜줘야 채통도 쓰고 위엄도 씁니다. 이런 분이 앞장서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쫓아다니다가 만약에 잘못돼버리면요, 이 전국적인 망신이 됩니다. 우리 현재 노 대통령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떤 일에 나서지 말고 그냥 조금 있어주면 좋겠다 싶은데도 너무 나서다가 거의 막 반발에 부닥쳐버리면 좀 권위에 문제가 좀 있죠. 바울을 고소하겠다고 이 대제사장이 친히, 그것도 총독 같아요. 대제사장은 민족의 어른 아닙니까? 총독은요, 그 민족을 다스리러 온 이민족의 그 통치자거든요. 그 앞엔 좀 안 쓰는 게 그 유대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도 좋을 듯 한데 나타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물러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초기에 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려고 그 일꾼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은 중요한 일만 하겠다고 나섰던 것하고 비교해보면 이 아나니아는 뭔가 좀 격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줍니다. 이 아나니아와 함께 내려왔던 이 더둘로라는 사람, 여기서는 변사라고 그러는데요. 변사. 변사가 뜻이 뭐죠? 본래는 지금의 그 변호사하고 역할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변사는 느낌이 전혀 변호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변호사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법인데, 여기 변사 더둘로는 오히려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좀 핵심이 없고, 또 사실과 다른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는 느낌은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말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상당히 주게 됩니다. 이 더둘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나 그 분위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미리 보셨으면 더둘로하고 바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느낌으로.
바울하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변사니까 말은 일단 잘하죠.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게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더 잘해요. 바울은 저 말에 뭐 졸하나라는 그런 표현도 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조금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왜 글에는 힘이 있으나 뭐 대하여 보면 뭐 좀 약하다고 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비교해 보면 바울이 말을 훨씬 잘해요. 실제로는 더둘로가 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쓰기야 누가가 글로 썼지만 이 현장에서 맞붙었을 때는 전부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 잘한다고 데려온 더둘로 보다가 바울이 더 말을 잘했을까? 그 다음에 말 잘한다고 하는 더둘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핵심이 좀 없는 거예요.
그, 잘 알면
네.
줄줄줄줄 나오는데
잘 알면 줄줄 나오는데
좀 어쭙지 않게 알면 계속 이렇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 설명이 이렇게 생기고.
하여튼 이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다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연애 시절로 되돌아가가지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 어떤 말에 감동을 더 받을런지, 뭐 연애할 때 대표적인 말, 뭐 그대는 나의 태양 이런 것도 있고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 어디까지 가나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저 하늘 끝까지 뭐 이러는 남자하고 만났는데 교회 다닙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이러는 남자하고요. 여기 좋아 보여요.
연애할 때는 전사 해야죠.
당신과 함께라면 저 하늘 끝까지 가는 것은 맹탕 거짓말입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듣기는 그게 훨씬 낫죠.
남자도 그런 말 강요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
남자병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런 여자보다는.
그 원래 남자는 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깊이가 좀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게라. 생각을 해보면 좀 알맹이는 없는 듯한데, 그 생각은 알맹이도 별로 없는데 그냥 겉으로 그냥 듣기 좋게 화려하게 치장만 쫙 해놔놓으면 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게 더둘로 얘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반면에 바울은요, 알맹이가 꽉 찬 이야기를 합니다. 들여다보면서 그런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더둘로가 3절에서 8절까지죠.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일단 변사니까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도 더둘로에게 이런 어떤 걸 좀 배울 필요는 있죠. 말 잘하는 사람은 자, 뭘 잘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서 한번 짚어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잘해야 돼요. 3절에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 하옵나이다. 뭐 이런 거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부전. 그 말 잘하는 사람은 일단 이런 거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쁜 목적으로 이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단점 하나가 너무 고지식하라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한 거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줄 아부성 발언은요,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거 만들어 안 차놔놓고 이쁘다 소리 안 하는 놈은 뭐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구 물어보면, 아니, 사실 그런 걸 어떻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 틀림없이 밖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도요, 참 잘 못하게 마련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완전히 속아지도 없이 그쪽으로만 능한 사람이 문제지. 적당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만드는 이 재주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요. 특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고지식하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싫어서 아예 공부를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요. 아예 공부가 안 돼버려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야 뭐 그렇기나 말기나 내 공부는 내 공부지. 그러니까 사람이야 밉지만은 배울 건 배워야지. 이래가 잘 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저럴 수 있나 해서 선생님이 딱 싫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전혀 공부가 안 돼버린 아이들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 성격상으로 그런 아이들 다들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면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나 그런 그 말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자 그러죠. 그 칭찬 그 솔직히 말해가요. 칭찬해줄 거 하나도 없는 아한테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칭찬해주자라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전혀 없어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찾아낸 것 중에 제일 기막히는 게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 중에 정말 구제불능인 아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도 다 싫어해요. 근데 저놈을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제가 궁리한 게 그겁니다. 내가 동창회에 갔는데 동창회 갔더니 있잖아, 동창회장이 학교 다닐 때 본 적도 없는 애가 동창회장 하더라. 공부도 뭐하고 뭐 학교 있는 동 마능한 애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 있잖아, 동창회장도 하고 있던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 애들은 가봐보니까 밥 살 돈도 없더라. 그래서 밥 한 번씩 사고 돈 내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더라. 너무 과시하지 마라. 제가 나중에 동창회장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심심하면 제가 걔 부를 때야, 어이 동창회장 이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치도 노는 게 달라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디 내가 거짓말 했습니까? 지금 동창회장이 아니고 작년 동창회장 할 까미니까 그렇게 부르겠대는데, 뭐 어떻게든지 그 표현을 바꿔가면서 사람 사이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는 좀 필요합니다. 물론 더들로가 하는 말은 아부가 상당히 그 심한 겁니다. 어느 말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에 거슬리는 말일까요? 제가 볼 때 딱 걸리는 거는요,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 누가 계량됐는데요? 자기 민족이 계량됐대요. 요거 무슨 의미겠어요, 요거? 옛날 우리가 일본 시대 때에 왜 저 한국 사람들 전부 일본식으로? 예. 계량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뭐 그런 용어 있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주 고약한 놈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로마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량시켰다고 말하는 거, 그걸 감사하게 여긴다는 건 요건요, 민족에 대한 배신자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소리를 그냥 뻔히 할 수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밑에서 전부 그 편을 들고요, 바울을 죽이자고 완전히 눈이 먼 사람들 아니고는 이럴 수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벨릭스가 그렇게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통치자였으면 그래도 말 되는데, 이 벨릭스 안 그래요. 이분이 아주 엄탕하고 잔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을 많이 샀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로마에서 소환대가 불려가거든요. 실제로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아부를 잘 해서 나름대로는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가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아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벨릭스도 끝에 보면 저놈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하는 이 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7절인가 8절 끝에 보면 그렇게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아첨을 하거나 말 늘어놓는 건 참 잘하는데 없는 말까지 지어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한 말이 그 4절에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실제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할 말이 없지만 겉으로 포장하기는요.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각하를 괴롭게 아니하려고 해서 대강 여짜옵나니 요렇게 말하는 거죠. 요것도 뭡니까?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듯 포장해서 하는 말하는 잘하는 재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더들로가 하는 말 속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는지를 역으로 알 수 있는 말이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러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퍼져나갔는지 그것이 마치 뭐와 같더라? 연병이라고 그러죠.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요즘 우린 전염병 캐도 별로 겁 안 내죠. 옛날에 전염병은요, 한번 돌았다 그러면 마을을 휩쓸어버리는 겁니다. 유럽의 그 패스트, 흑사병 하는 건요, 유럽 전체를 그냥 쓸어버렸는데, 그때 한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 그러던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들로는 이걸 아주 나쁘게 말한다고 이 단어를 썼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그 힘있고 능력있게 퍼져 나갔느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더들로가 말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주 그 벨릭스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그 무서운 용어를 사용을 해서 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총독,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아주 신경이 곤두 쓰일 만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연병이고요. 이건 무서운 말 맞습니다. 이게 퍼져나가면 큰일 나니까. 연병이란 단어를 하나 쓰고, 그거 말고도 총독이 가장 긴장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6절 끝에 보면요. 소욕하는 말이 있죠. 요건 총독이 절대로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민족적인 소요가 일어났어. 요즘식으로 하면요. 대형 데모가 일어났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요거는 총독이 모가지 잘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인데 요건 어쨌든 막아야 합니다. 이 소요가 왜 일어나는고 하니까 그 앞에 그 다음 보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단이란 단어를 보면 그 종교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이라면 이 번역을 할 때 이단으로 번역 안 하고 나사렛 무슨 파당이나 도당이나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벨릭스가 듣기에 이 단어를 종교적인 의미로 들었겠어요? 아니면 정치적인 의미로 들었겠어요? 더들로가 의도하는 바도요. 정치적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알아들을 때도 정치적으로 파당을 지어서 소요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들로는 이 바울을 은근히요, 종교범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고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얘기를 끝에 가면 하나 붙여놓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소요를 일으키는 주범처럼 그렇게 몰고 가서 벨릭스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게 6절에 보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만약에 이 더들로가 바울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고소를 했다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같은 데서 고소를 했다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제일 앞에 뒀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했을 거고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죄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전 모독죄가 있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로마법에 따르면요, 이건 죄가 안 돼요. 로마 법정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 로마가 왜 그런 거 하니까 온 민족,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각 민족의 고유한 규정이나 종교적인 것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자치를 허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 민족 간에서 해결하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관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마 바울이 그 전도여행 다니면서 여러 번 고소를 당했을 때 문제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풀려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들로가 아무리 말 잘해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는 이거는 벨릭스가 보기에는 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죄 안 되는 건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건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슬쩍 붙여놓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들로가 고소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연병이요,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런 요지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벨릭스가 바울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부를 필요도 없이 더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죄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버립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그러면 바울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냐? 그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답은 죽은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천하를 소욕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바울이 천하를 소욕해서 무슨 소동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그럼 무슨 사고를 쳤느냐? 없거든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길래 잡아왔다. 이거는 더럽힌 건 아니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보면 바울을 부를 것도 없이 이건 무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더들로의 이 말을 듣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민족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 편들 문제도 아닌데 그 유대인들이 올쏘하고 뒤에서 떠드는 겁니다. 바울하고 비교해보면 바울은 혼자 나와서 설명을 다 해버리는데요. 더들로는요 뒤에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와있죠. 유대인들이 또 단체로 떼거리로 와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은 혼자서 쫙 자신을 변호해 나가는데 아주 잘해 나갑니다. 말 잘하는 더들로가 뒤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아무런 효과를 못 내는 데 반해서 바울은 혼자서 그죠? 아주 효과적으로 변호를 해냅니다.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어요? 아, 그렇죠. 더들로는 없는 거라도 끌어와서 지금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고 바울은 있었던 일을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바울에 있어서 훨씬 쉬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보면 그 아부성 발언이 별로 없어요. 더들로가 벨릭스 각하역하거나 착 늘어놓은 게 어떤 식으로 본다면 통치자의 업적이죠. 당신 덕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개량되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통치자에 대한 업적을 착 늘어놓은 셈인데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당신이란 것도 그렇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 재판장이 높습니까? 총독이 높습니까? 네? 아, 물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이제 호칭을 총독을 총독이라고 불러야 되지. 재판장 하니까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바울은 정확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법정이니까. 밖에 나가면 총독이지만 일단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인 거죠. 목사님 부를 때 잘 불러야 됩니다. 목사님은 불러야 할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목사님이죠. 그 다음요. 재직회 할 때는요? 재직회 할 때 왜 당회장이에요? 의장이지. 당회 할 때 당회장이죠. 재직회 할 때는 재직회 의장이죠. 또 뭐 있나요?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대로 의장이죠. 또 뭐 있나? 저 주일학교 저 졸업식 할 때는요? 교장 선생님이죠. 그때 따라서 이름을 잘 바꿔 붙여가야 됩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한 분은요, 주로 뭐로 잘 불리죠? 목사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신 분은 아무 때나 무슨 박사하는 거 나 딱 꼴 보기 싫어요. 박사로 불려야 할 때는 박사로 불려야 되겠지만 목사면 목사로 불려야 할 때도 박사로 불리는 건 너무 곤란하단 얘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면 다 같은 목사냐, 난 박사 목사다. 그래서 박사로 불리기 좋아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게 뭐 아부해가면서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그런 아부성 발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이 차례가 됐을 때 그다음 뭐 네가 나가서 말해봐라 이것도 아니고요. 뭐만 머리로 표시하여 하니까 말도 안 하고 턱만 까딱거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권위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는 듯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가지고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11절에서는 언급하는 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열이틀밖에 못 됐고, 어쨌단 말입니까? 이 더들로가 지금 고소하는 게 뭡니까? 소요를 일으켰다, 어쨌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좀 더 설명한다면 그 중에 그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을 만나서 뭐 하다못해 밀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면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열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짓을 할 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13절에는 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거는요, 증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을 저질들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 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할 만한 증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더들로는 가능하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면 아주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쓴 단어가요, 내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 그러죠. 그리고 12절에는 예배 외에는 다른 일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쫙 보셔요. 완전히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죠. 저 사람들이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 뒤에 보면 구제할 것하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전례를 향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할 만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은요, 이 법정에 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아주 그 효과적으로 잘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시면, 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 언제 포함된 겁니다. 이 이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더들로가 풍긴 냄새는 차라리 정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변호합니까? 나 이단 아니요. 뭐라고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라고, 도라고 표현 쓰죠. 이 도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길입니다. 길도자 씁니다. 이거.
길도자요?
네, 길도자입니다. 길이란 뜻입니다. 그 도가 뭐예요? 이건 전혀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 이런 의미죠. 우리말에 도 닦는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저 복음을 도라고 표현한 데가 있나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저게 정치적인 무리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를 찾아 나가는 도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에 관한 것은,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것에 관한 것은 로마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 설 이유가 없는 거다라는 표현을, 그리고 실제로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죠. 도에 관한 것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도라는 말로 표현을 바꿔 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그건 더들로와 바울의 그 싸움에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의 이 그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의 중요한 사상이 참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좀 감동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뭐죠? 똥까지 같은 질문 아닙니다. 네, 소망 하나, 믿음 둘, 사랑 셋. 순서가 왜 그러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그리스도인들하면 항상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믿음. 그 다음 15절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 믿고 소망을 가졌고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17, 18절 넘어가세요.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러죠? 결례, 깨끗하게 하는 제사죠. 16절 뒤편에요.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낌이 없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노라 라는 내용을 가만히 덮어보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칠 때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이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걸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고신척 학생운동으로서 생겨난 그 SFC라는 그 학생단체에요. 아주 귀한 저 강령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 강령 끝머리에 보면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한 분이 그 옛날 거창고등학교에 계셨던 전영창 교장생님하고 몇몇 분들이 아마 초기 작성을 했고요. 이건 수출품입니다.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저 외국에까지 잘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마지막 생활 원리를 그거 세 가지로 짚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음미를 해보셔야 여러분 우리 생활은 뭐 중심이요? 기본적으로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 없죠? 근데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상하게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열심인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빗나가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게 성경 중심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정말 성경 중심이냐를 따져야 하고요. 성경 말씀대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좀 주의해야 될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저기 실천하고 있느냐를 또 따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 아주 참 묘한 경우인데요. 성경 말씀을 분명히 사용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옆으로 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이 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딱 적합하게 맞아요. 어디가 하나님 중심이란 표현이 있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14절 뒷부분에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 어떤 사람인 거 아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성경 중심은 어디 있나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게 이걸 지금식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죠? 성경 그러면 반밖에 안 맞아요. 반보다는 좀 더 맞춰야 되겠다. 70점. 구약 성경요. 여기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글은요? 나머지 선지자들이 쓴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 이제 성경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은 어디 있어요? 17절, 18절이 요게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구제할 것 가지고 올라와서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죠? 그거 가지고 어디 갔는데요? 재물 가지고 간 데가 성전이죠. 결례를 행한 것도 성전이죠. 그리고 18절에요.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이야기하는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에 가득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믿음, 소망, 사랑 그것도 이 속에 묻혀 있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바뀌었다. 그 세 가지 원리대로 사는 것도 이 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 꼭 의도적으로 말 안 했을지라도요. 그 말 속에 이런 원리들이 그 밑에 바탕에 쫙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어도 그 말 속에 이런 것이 바탕에 쫙 깔려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는 일이나 전하는 걸 보니까 아 그렇게 깔려 있구나. 바탕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가는 이 표현을 가령 예를 하나 드리자면요. 그럼 주일날이면 반드시 예배 가야 되죠. 근데 안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네. 없어요. 왜 그런 거니까 성경 중심이 됐으니까 주일 예배 드려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 안 가는 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이 들면 안 갈 수도 있느냐? 안 갈 수도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굳이 성경 안에서 예를 하나 들라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아들 둘이 타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때 제사 드렸던 그 고기들 그걸 다 먹어야 하는 건데 아론이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했을 때 아론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럴 때에 내가 이걸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를 하셨다는 얘기죠. 화를 내지 않으셨던 사건이 하나 기록된 게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평생에 이제 한 번 딱 겪은 사건이니까요. 이런 겁니다. 저 군에 가서 저 훈련소 있을 때 아침에 이럽니다. 예수 환자 집합. 전부 환자입니다. 그럼요. 튀어나갑니다. 교회 가버리면 하다못해 거기 가서 먹을 것 하나 얻어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껏 쉬다가 올 수도 있고 여차하면 예배 시간에 잠자다 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내 몸 안에 남아있으면 무슨 일을 시켜도 시킵니다. 그걸 군대에서 늘 사역이라고 그래요. 일 시키니까 하다못해 마당에 풀을 뽑든지 청소를 시키든지 뭘 시켜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줄을 쫙 섰는데 뭐 그것도 잘 압니다. 훈련시키는 조교도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20명 잘라냅니다. 야, 시계명 외워봐. 저기도면 외워봐. 이래가 가짜 진짜를 기막히게 또 분간해냅니다. 뭐 맨날 하는 짓이 그거니까. 그래가 20명 또 잘라내는데 내가 줄을 섰다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검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안 가도 변함없는 예수제 읽기인데 내가 안 가고 대신에 그 뭐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가든지 언능이 가든지 가가지고 하다못해 은혜를 받고 돌았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그 생각이 부엇이 들어서 제가 그 열에 섰다가 시일 빠져가 뒤로 빠졌습니다. 그럼 뭐 내가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 누구 하나가 더 가겠지 싶어서요. 그래가 가고는 뒤에 있었는데 그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길을 쓰고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그날 안 가겠다고 뒤를 빠져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 없는데 제가 다른 기억이 더 이상 없는 걸로 봐서 교회 갔을 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내 옆 안에 있던 조교가 아예 나를 따로 취급을 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갔기 때문에 뭐 저녁에 앉아서 맨날 날 붙들고 얘기하고 뭐 노닥노닥 이러곤 했는데 저놈이 틀림없이 예수제인데 저게 왜 뒤로 빠졌지 이래서 나중에 아마 따라 막 가 이래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스스로 빠지겠다고 물러난 기억은 나는데 또 예배 빠진 기억은 없으니까 아마 나중에 따로 갔던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제 기억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아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생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뭐 합리화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 원리 1번에 하나님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이 두 번째, 성경 중심이 있고 교회 중심이 또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그 바울의 이 변호 속에 그게 그대로 깔려 있다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감동적입니다. 또 하나 그 기억할 것은요,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데 그 소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 15절 뒤편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진짜 품어야 할 소망은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할 때 혹은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이 너무 현실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는지 이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내세의 복이고요. 현실적인 복은요. 임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죠. 우리 생명은 이 땅에서 길면 100년입니다. 저 세상에서는요? 영원입니다. 어느 쪽이 중요하죠?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를 누리면 안 되나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100년을 살 거에 대한 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너무 엄격하게 가려서 내세에 대한 소망만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현세적인 복은 다 버려라. 기대하지도 말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세의 복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비중을 잘 알아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지만 이것도 소중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한 100세까지 산다고 보고요. 100세까지 살 준비도 차근차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내세에 영향을 준다면 뭐 손들어야 할 필요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떤 지혜롭게 살지 않고 그냥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일 당장 죽어도 좋다 그러다가 진짜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많이 안겨줄 여지도 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만큼의 노력은 또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받아야 할 복은 누려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요. 저금도 하고요. 그걸 좀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버님이 누구 이야기를 하시던데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한 달 아니 하루에 용돈을 10만 원을 쓰신대요. 그분 연세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왜 그렇게 쓴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벌어놓은 게 좀 있으니까 가기 전까지 좀 쓰고 가야지. 그래서 모이면 밥값을 내거나 뭐 돈 드는 일은요. 이 영감님 혼자서 다 한대요. 그거 왜 그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벌어놓은 게 있는데 쓰고 가야지. 그 영감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뭐 사장도 해보고 회장도 해보고 무슨 뭐 동네 뭐 높은 거 다 해봤는데요. 그분이 최후로 얻은 직분이요.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거라서 이게 참 좋다. 마지막으로 얻은 직책이요. 집사입니다. 그 얘기 내가 참 재밌게 들었어요. 내가 회장도 사장도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얻은 집사 이거 참 좋더라. 이러면서요.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씩 쓰고 다니면 영감님 그만큼 쓰면 되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 많은 게 많죠. 이거 영감님 괜히 그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거 하니까 포항에서 둘째 가락하면 서러운 부자를 압니다. 우리 아버지 편이 지금도 그분은 꿀삐래요. 회사에 언놈 도둑질 해먹나 싶어가지고 지금도 회사에 출근한답니다. 뭐 그 연세가 거의 여든 다 됐을 텐데요.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듣고 있더니 아버님 그분 돌아가시면 그 회사 망합니다. 밑에 직원을 못 믿어가지고 지금도 감시하고 있으니까 사람 안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괜히 옆으로 좀 샜는데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즐겁게 사는 것은 그렇게 탓할 일 아닙니다. 문제는 크기에 매여가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까지 흔들리거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귀한 복 누리고 살도록 그건 좀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호하면서 마지막에 또 덧붙인 말 중에 하나가 21절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잘못할 만한 소요나 무슨 문제를 일으킬 만한 증인이 있으면 불러오라 하세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오늘 왜 재판을 받는 거 하니까 얼마 전에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소리밖에 내가 안 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 말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양쪽에 찢길까 싶어가지고 바울을 빼냈던 그 사건이 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별 말 안 했어요. 이거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했는 게 뭔고 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 말 한마디를 했거든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무슨 뜻이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증거한 게 뭐냐? 죽은 자에 대한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내가 열심히 전했단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 이제 말을 좀 바꾸면 그게 뭐죠? 설명을 한다면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표현을 바꾸어서 바울이 늘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던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이 얘기잖아요.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 들어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걸 표현을 바꾸어서 나는 요약을 나. 요약식 표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바울이나 우리나 믿는 바가 다를 바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바꿀 줄 아는 거. 이게 바울의 능력이죠.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벨릭스에게 또 합니다. 그게 몇 절인가 하니까 25절 보세요. 벨릭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이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앞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거하고 얘기가 전혀 다른 거겠어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데도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바울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벨릭스에게 왜 복음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의와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절제와 의로워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왜 절제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기록에 의하면 음탕하고 잔인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심판을 자기가 행하고 있지만 장차 심판하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아주 그 먹혀 들어갈 만한 상대를 봐가면서 표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얘기는 그 상대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가는 이런 능력이 가르치는 자에게는 아주 필요합니다. 유치부 선생님 할 때는 쓰는 말이 유치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고요. 또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는요.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뀌어가야 하고요.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는요.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표현이 많이 바뀌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면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만 다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혹시 그 가운데 초신자나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뭐라 그럴까요? 용어 사용이나 설명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게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데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지혜입니다. 하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저희 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기도는요. 어른들 공중예배 할 때 하는 그 기도 그래라 하시는 분 들어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런 단어는 아이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랬더니 재밌는 거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지고요. 어떨 때 그대로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그 무슨 말인지 아닌가 물어보고 싶은데 얘들 들으시면 몰라요. 그래서 아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전에만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표현해 주되 너무 아이들 말로만 하면 아니고요. 아이들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정도에서 용어를 써야 되지 너무 동떨어진 용어를 쓰면 안 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얘기 잘못하면 아주 길어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예요? 에이, 찾아보면 누가 모르나요? 그거 지금 찾으란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란 얘기죠. 찾아보면 대본에 알죠? 그거 뭐 찾을 거 뭐 이제. 근데 왜 확실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노래는 내게고요. 성경 본문은? 내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와 내게가 왜 헷갈리게 돼 있느냐고요? 무슨 차이냐 그겁니다. 아이들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한 게 없다. 이거 아이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아이들 이해 못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요 실제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편 번역을 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 부르는 아이들 찬송에는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사 붙인 사람이 누군진 몰라도 야 정말 아이들을 잘 이해한 사람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른용이거든요. 아, 그 어른용이고. 그래, 또 열심히 부르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아까 그 뭐지? 애들 노래는 네 개인데 성가곡은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잔잔한
쉴만한 물가예요? 잔잔한 물가예요?
잔잔한 성경은 잔잔한 물가, 노래는
선수도 이러고 있어요. 아이들 부르는 노래는요. 잔잔한 물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실만한 물가입니다. 그것도 잘 보세요. 아이들 생각에는 실만한 물가라는 게 이해가 버떡 안 돼요. 실만한 물가가 뭡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가면 근처에서 잘못하다가요 빠져 죽잖아. 그런데 실만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옆에 잔디가 깔려 있고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쉴만한 물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들 찬송가에는요 잔잔한 물가로 고쳐놓은 겁니다. 그럼 뭐 신고 부르는 건지 몰라도요 제가 그 아이들 부르는 그 찬송을 가사를 누가 고쳤는지 참 궁금해요. 정말 기막히게 해놨다. 그덕분에 저희 학교를 거쳐온 어른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죠. 내가냐 내게냐 물어보면요 내게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는 3분의 2는 내가고 3분의 1은 내게인데요 주일 학교 안 거친 사람은 주일 학교 안 거치고 바로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라고 합니다. 근데 주일 학교 거친 사람들이 내게라고 해요. 근데 주일 학교 때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게 생각이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단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친 것이 정말 잘한 겁니다.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요.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착착하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 변화를 좀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로 하나 그냥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걸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이라는 효과를 생각해서 바울을 들여다보면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이나 가르침이라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바울이 그렇게 변호를 착 했습니다. 더들로는 종교적인 면으로 끌어갈려 했지만 바울은요 전적으로 이것은 아참 말이 잘못됐네. 더들로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바울은 이건 전적으로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종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벨릭스가 뭐 답변이요. 벨릭스가 속으로 답변입니다. 22절에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이건 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죄해야 될 긴데 무죄 안 하고요. 연기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벨릭스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변명 다 듣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이건 무죄네. 그리고 결정내야 될 텐데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연기시켜놓고 한다는 소리가 연기하는 이유가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를 결정을 짓겠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루시아가 내려온 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울을 호송해서 보낼 때 편지 하나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 내용에 루시아의 의견이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23장 29절 보세요. 봉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루시아가 이미 뭐 명확한 답변이나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새삼스럽게 루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루시아 핑계를 대고 연기시키는 것은요. 불손한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무죄하고 넘기면 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쌀 여지도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꾀를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 베릭스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거는 금방 드러납니다. 돈 받으려고요? 그 명확하게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무죄라는 것은 베릭스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23절에 지키기는 그러니까 지키려 하는 거는 구금은 해두는데 부대 안에서는요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하는 것은 죄인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안 해놓고는 이제 저 벨릭스가 자주 그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이 얘기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열심히 또 가르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게 아까 21절에 봤던 죽은 자의 부활 가능하고 여전히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풀이하기를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벨릭스에게 가르칠 때는 의로워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벨릭스가 듣기에는요. 그게 이제 가장 자극, 뭐라고 할까요? 충격이 될까? 아니면 경고성 발언이 될 수 있겠죠. 자본 바울이 그걸 참 잘했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한 겁니다. 벨릭스가. 그랬으니까 25절 중간에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시방은 가는 말 요즘 참 듣기 어렵죠. 요즘 말로 뭐예요? 지금은. 네. 그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울의 말을 다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지금은 가라. 다음에 부를게. 그러면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불러가지고 들어보면 찔리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부릅니다. 돈을 바라고. 벨릭스가 이게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 아닐까요?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돈 받으려고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하면 모르지만 바울을 불러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자동차, 차 운전 처음 할 때요. 어쩌다가 이제 교통경찰한테 붙들렸죠. 뭐 잘못해서 붙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옆으로 대래요. 차를 옆으로 대라 하는데 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갖다 대니까 이 뭡니까 이거 저기 인도하고 이렇게 평형으로 못 붙이고 이렇게 삐딱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아저씨 오더만은 좀 앞으로 더 빼세요 하면서 뺐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쪽으로 오길래 내가 창문 이거 저 뭡니까 창문이 아니고 이쪽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할까 밖에서 쿵 밀더니요 창문 내리대요. 그래서 창문 내렸죠. 처음에 내리려고 했더니 창문을 내려가지고 저 면허증 달래요. 그래서 줬거든요. 근데 형이 면허증을 붙들고 뭔 얘기가 길어. 열심히 사시는 모양이죠. 이리 해가 어디 가시는데요. 뭐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나 꼬박꼬박 대답을 열심히 다 했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나중에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마 저 초보라서 잘 모르고 그랬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드리겠을 테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진작에 보내줄 것 같으면 그냥 보내줄게지 뭐하러 붙들고 뭐 어디 가십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내요 하고 뭐 한참을 씨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초보였기 때문에 그날 무사히 풀이 났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야 그 돈 달라는 얘기다. 그래 좀 주고 가라고 붙들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이 눈치 없는 게 꼬박꼬박 대답만 하고 돈 줄 생각을 안 하니 결국은요 좋은 말로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벨릭스가 왜 불러가지고요? 사람을 잘 보고 불러야 되지 이 바울을 불러가 그 무슨 돈 나올 기라고 자꾸 얘기하나 이거예요.
바울은 돈 많이 들고 왔잖아.
예? 네? 아 그런가요? 일단은 바울이란 사람을 찍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얘기 자꾸 했는 게 이게 우선 실수고 돈 있어도 돈 내줄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 아저씨 날 붙들고 실컷 실어 맞는 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거 해봐야 대도 안 한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어디가가 걸리면 제가 뭐 들어 걸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군소리 안 하고 저 면허증 줘버립니다. 줘버리고 아 그거 자꾸 긴 얘기 하지 말고요. 딱 맞게 끊으세요. 그건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끊어보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사정을 좀 하고 그래야 된대인데 근데 그냥 덜그덕 치고요. 뭐 끊으세요 이러면 괜히 기분 나쁘대네. 그리고 그것도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뭐 더 높은 거에 끊겠습니까? 뭐 벌금 내겠다는데 뭘. 그래가 열심히 잘 내다가 이제 안 낸 지가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가 돈 받으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지영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벨릭스가 들은 바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겁니다. 혼자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와 데리고 많은 돈을 가져왔다는 게 그 소문 안 났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래 예루살렘에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벨릭스가 그거 듣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돈이 벨릭스에게 갈 돈이냐 그 말이죠. 우리로서는 전혀 택도 없는 얘기지만 벨릭스로서는요. 아니 그거 맞습니다. 자기 수준으로는. 그래 우리나라에 고약한 관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모금해가지고 하면 우리 같으면요. 우리한테 그 돈 맡겨놔놓으면 한 푼이라도 싼 데 못 세게 하겠고 필요하다면 내 돈 보태가지고 남 도우려고 하겠지만은 고약한 관리들 중에는요. 야 찬스다. 그래서 그거 떼먹을 궁리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학교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이들요? 담타놓고 그냥 댕길 수 있잖아.
공사.
네? 공사하는 사람요? 학교에서 그 공사 담당하는 사람이 아이코야 건사 하나 생겼다.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지금 별로 없겠지만 건사 하나 생겼다. 뭐예요? 공사하면요? 업자들한테 얻어물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가 없잖아 하면서 속으로는요? 에이 건사 하나 생겼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약한 관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짓는 건물은 공사비가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반값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눠가 버리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지다고 보고요. 그 학교에 악기를 잔뜩 들여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학교에서 악기점에 연락이가 사가 들어오고 이래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학교로 보낸 겁니다. 상당한 분량을요. 그래서 교장이 우리 집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 이 악기들이 그 교육청에서 준 값이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왔는데 가격이 어떻노? 우리 집사람 처녀 때입니다. 강 크게 한 소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돈 나한테 주면 이거 배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버린 겁니다. 근데 이 교장이 셌던 사람인가 봐요. 보통 교장 그래 못합니다. 교육청하고 붙어가지고요. 진짜로 배로 더 가져온 겁니다.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 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게 되면 할인회가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접촉이가 살 때는요. 할인 안 합니다. 그 매겨진 그가 그대로 다 주고 가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치죠. 왜 그러는데요? 거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일들이 좀 이런 게 사실은 하도 많으니까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학교에 들어오는 기자재들은요 대체로 잘 부러집니다. 물건들이 잘 부러지는 거예요. 왜요? 자꾸 부러져야 먹고 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품 잘 안 들어와요. 어떨 때 보면 아 답답할 때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별랍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설쳐도 끄떡없는 책걸상 만들어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런 걸상 만들어 놔놓으면 밥 못 먹고 살 사람이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잘 부러집니다. 옛날 얘기인 걸로 치고 합시다. 그래서 벨릭스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돈 많이 들고 왔잖아. 그리고 구제할 거 구제하지만 원래 그런 건 다 주는 거 아니야. 좀 우리말로 좀 찡가놓은 거 있을 거야. 그리 생각하고 열심히 불렀던 모양인데 벨릭스가 잘못 짚어도 많이 잘못 짚은 겁니다. 27절 이태를 지내서 그러죠. 이태가 뭐예요? 2년이라고 이제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란 뜻인데 2년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제 총독이 바뀌는 겁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실 요거죠. 돈도 돈이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거 책임 회피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선에서 끝내야 될 걸 미뤘다가 미뤘다가 결국 다음 총독에게 짐을 떼 넘겨버리는 셈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죄도 없이 2년 동안 이 갇혀 있었습니다. 참 바울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만도 한데요. 신변은 확실히 안전하죠. 적어도 헤롯 궁 안에 있었으니까요. 유대인 네? 아, 선거 없냐고 그러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나 바울의 편지들이 옥이라고 말할 때 그 옥이 어느 옥인지 로마의 옥이라고 대충 합니다만은 여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분명치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글을 많이 썼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글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바울을 바나바가 바울을 고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 가지고 안디옥계로 불러낸 이후요, 꽤 긴 세월 동안 바울이 조용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 온갖 고난, 온갖 그 고통 다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세월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동안에는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지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억울하게 2년이나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2년 동안 휴식입니다. 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놓으면 쫓기어 다닐 염려도 없이 평온하게 2년 동안 뭐 우리 식으로 합시다. 체력 보강을 좀 해가. 그래가지고 다시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진짜 휴식 다음 휴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이때 바울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자료를 정돈하고 이런 세월을 함께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곱게 지낸 세월인 거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이면서 혹은 그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경책 제대로 못 보다가 감옥 가가지고 제대로 본 사람 여럿 있습니다. 그럼 목사 바쁩니다. 목사들이 평신도보다 성경을 더 안 보는 건지 못 보는 건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요, 뭐 병원에 더 그덕 들어가거나 옛날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고백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몸은 자유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휴식의 기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어서 억울하기만 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벨릭스란 총독이 우유부단하게 혹은 고약한 심보로 바울을 구류해 두었지만 사실은 그 기간 역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뭐 한편으로는 성질도 나서깁니다. 내가 지금 이래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가야 할 때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거든요.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좀 기다렸다 천천히 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방학했다가 3월달에 만납시다. 방학이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3월 달에 오시면 한 3주 만에 이거 다 마칠 수 있을 겁니다. 25장이 조금 짧은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또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따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올 잘 지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